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택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을 삼아주시고 날마다 주님 양육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의 안에서 오늘도 의의 길만 걸으며 거룩 안에서 거룩한 삶을 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부족과 연약은 주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맑고 밝은 심령으로 주님을 따르며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고 실천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이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경의 교훈 안에서 부르시고 힘써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대로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나와 함께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병약한 자들을 기억하셔서 위로하시고 또 함께 하여 주시고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 믿음 적은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되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때가 오기 전에 주님 환난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오늘도 부름을 받고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저희가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 말씀, 아담을 만드신 내용이지요. 창세기 2장 4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일들 중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일을 좀 더 자세히 증거하며 기록하였습니다. 4절을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1장에서 하나님의 명칭으로 하나님, 1장은 하나님,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줄곧 사용되었는데 줄곧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던 모세는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4절 오늘 읽은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호와라는 명칭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보다 2.5배나 더 많이 사용된 명칭입니다. 약 6823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은 2570회, 그 외에도 물론 엘 혹은 엘로아 이런 말이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그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 같고 여호와라는 명칭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심과 사람과 언약을 맺으심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두 말은 때때로 구별 없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곧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십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두 명칭이 나오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잘못된 추측대로 두 저자가 쓴 다른 문서들이 후대의 익명의 저자에 의해 편집되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쓴 것입니다. 물론 모세 이전에도 창조 사건에 대해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내용들이나 기록물들이 있었으며 모세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런 것들을 참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내용들을 다 썼고 이 내용들이 다 진리이며 사실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본문에 대략이라는 원어에 창조하신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대략이라는 톨레도스라는 말은 창세기에 열 번 나오며 대략 혹은 계보라고 번역한 말도 바로 이 톨레도스고 사적 6장 9절에 후에 10장 1절 11장 25장 또 약전 37장 1절 여러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말은 기원과 계보와 자손들에 대한 진술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2장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사용됨으로써 창세기 저자가 한 사람임을 잘 나타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시대에 책을 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5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얼른 보면 본문이 증거하는 천지 만물의 창조 순서가 창세기 1장이 증거하는 순서와 달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와 만물의 창조 전반을 순서적으로 기술한 것이고 창세기 2장은 사람 창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기술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은 서로 보충적입니다. 셋째 날에 풀과 채소와 나무가 창조되었지만 여섯째 날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초목이라는 원어는 떨기나무 혹은 관목을 가리킵니다. 본문은 초목이나 채소가 아직 들판에 두루 퍼지지 않았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7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 니슈마스카임이라는 말은 생명의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페시카야라는 말은 산자라는 말입니다. 산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흙으로 사람을이라는 사람이라는 바로 원어가 아담입니다.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명의 호흡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다는 뜻으로 봅니다. 여기에 생명이라는 말은 생명들이라는 복수명사로 충만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생명이 된지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자라는 뜻입니다. 산자가 되었다. 창세기 1장 20절, 21절, 24절에서도 쓰인 이 생명, 네페시카야라는 말은 거기는 생물이라고 번역되었고 공중의 새들이나 바다의 물고기들이나 땅의 들짐승도 네페시카야 생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몸과 생명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영이 결합되어 산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몸과 영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사람이 몸과 영의 두 실체로 구성되었는가, 아니면 몸과 영과 영혼의 세 실체로 구성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교회 역사상 교리적으로 변론되어 온 문제였습니다. 한국에 번역되어 더러 영향을 끼친 워치만 리 같은 이의 책은 바로 세 구성의 실체로 구성되었다는 사상이었고 그런 사상이 사람들을 혼란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은 몸과 영과 영혼의 세 실체로 구성된 존재가 아니고 몸과 영의 두 실체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영과 영혼은 두 다른 실체를 가리키지 않고 한 실체에 대한 두 다른 용어일 뿐입니다. 영이라고 하든지 영혼이라고 하든지 혼이라고 하든지 똑같은 그런 실체입니다. 그 증거는 성경에서 영과 영혼이라는 두 용어가 구별 없이 교대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사람을 전체적으로 묘사할 때 어떤 곳에서는 몸과 영이라고 말하고 어떤 곳에서는 몸과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묘사할 때도 어떤 곳에서는 영이 떠난다고 말하고 어떤 곳에서는 영혼이 혹은 혼이 떠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을 묘사할 때도 어떤 곳에서는 영이 돌아온다고 말하고 어떤 곳에서는 영혼이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죽은 자를 묘사할 때도 어떤 곳에서는 영들, 죽은 자의 영들이라고 말하고 어떤 곳에서는 영혼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영혼은 삼분설자들이 생각하듯이 영보다 저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물에게도 영이라는 말을 사용한 경우가 있고 하나님께도 영혼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또 사람의 종교적 활동을 영뿐 아니라 영혼에게도 돌립니다. 그래서 구별이 없다. 영 혹은 영혼은 같은 실체를 가리키는 용어가 둘이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든지 인간이라고 하든지 똑같은 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몸도 만드셨다는 것은 몸도 소중히 여겨야 할 요소임을 보입니다. 영과 몸을, 몸도. 몸은 저급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 세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이며 결코 저급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영으로만 된 존재이지만 사람은 영과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장차 부활 때에도 사람이 영으로만 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화롭게 변화된 몸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몸을 잘 먹이고 잘 보살펴야 합니다. 사람이 몸을 위해서는 적당한 영양 섭취와 수면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몸을 학대하는 것은 건전한 생각이 아닙니다. 몸의 기본적 욕구를 부정하는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음식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또 맛있게 요리하여 먹을 수 있는 것이며 결혼의 즐거움도 사람이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우 약합니다. 잘못 넘어지면 살이 찢어지고 터져 피가 나고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범죄한 후 몸이 더욱 약해져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또 세월이 지나면 노쇠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은 현재 우리의 몸을 약한 몸이라고 표현했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 몸을 질그릇이라고 말했고 4장 17절은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며 낡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몸은 연약하다고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여성을 남편이 잘 보살펴야 할 연약한 그릇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 혹은 영혼, 영입니다. 영은 몸의 활동을 통제하는 사령관과 같습니다. 영은 생각하고 느끼고 결심합니다. 마음은 영의 활동 양식입니다. 그래서 영의 활동이 중요하고 마음이, 사람이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영의 지시와 마음의 결심대로 행동합니다. 사람은 몸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또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영의 존재를 부정하고 세상에 물질만 있다고 보는 유물주의 사상, 그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유물주의, 모든 이 세상의 문제를 경제 평등으로만 보려고 하는, 경제적 문제로만 보려고 하는 잘못된 사상, 마귀의 사상입니다. 그런 유물주의 사상은 무지하고 허무하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상입니다. 사람은 영이 건강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의 건강을 위한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영육의 존재다. 사람의 영의 건강과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죄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의 근본 원인입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느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의 길을 걷는 자들의 심령은 항상 평안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누릴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몸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평안하지만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물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연약해지기도 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살며 심령으로 평안하고 강건할 때 몸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3장 7절 8절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예. 죄 짓지 않고 우리가 바로 잘 살 때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몸의 건강을 누릴 것이다. 잠언 18장 14절은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몸의 연약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심령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심령에 이상이 없는가? 예. 우리가 심령에 이상이 없는가? 심령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상, 바른 생각, 바른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신념의 잘못, 마음의 생각의 잘못이 있으면, 사상의 잘못이 있으면 다 어그러지고 말 것입니다. 사상부터 바로 정립해야 됩니다. 사람은 몸과 영의 두 실체가 결합된 존재이며 그 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또 그 두 실체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평안도 몸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39절에서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건강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그 말씀이죠. 또 그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건강의 비결도 거기에 있다는 뜻으로구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임을 알고 몸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몸도 소중히 여기죠. 우리는 우리의 몸의 정당한 욕구를 부정하지 말고 또 몸을 학대하지 말고 잘 먹이고 적당하게 쉬게 하고 잘 관리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적당한 영양 섭취와 적당한 수면과 적당한 운동은 몸을 위해 선한 일이며 그런 것을 천히 볼 것이 아니다. 또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예.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특히 남자는 여성의 몸이 연약함을 알고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 그것도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람의 몸이 다 약하고 남자나 여자나 다 약하지만은 여성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조금만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마음이 상하고 또 조금만 연약하면 몸이 아프고 그러기 쉬우니까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선한 일을 위해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몸에 건강이 있어서 이 건강 가지고 선한 일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나 늙음악해도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으시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으로 돌릴 뿐 아니라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몸도 잘 관리해야 된 둘째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보다 더 귀함을 알고 영의 건강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죄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영의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고 계명을 순종하며 죄짓지 않고 의롭게 살 때 얻는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영의 건강의 길이다. 경건하게 살고 죄짓지 않고 사는 성화를 조금씩 이루는 것이 그것이 영의 평안이다. 몸은 때때로 약할지라도 심령의 큰 평안을 얻는 사람은 밥만 먹으며 사는 육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그 말씀을 통해 평안과 힘과 용기를 얻는 영적 존재입니다. 또 우리의 영은 몸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몸의 양약은 보약을 먹거나 비타민을 막 먹거나 그래야 되지 싶지만은 성경은 악을 버릴 때에 우리가 성화를 이룰 때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아 그것이 또 비결이로구나. 바로 살아야겠다.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평안하고 담대해서 천국 소망 든든히 가지고 땅에서도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나의 심령은 평안해. 우리 찬송가 어느 가사처럼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심령의 평안이 병을 이긴다.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모든 만병의 근원은 근심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오는 것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일리가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을 주님께 다 맡기고 모든 염려를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영의 건강을 위해 힘써야 되고 셋째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몸과 영을 주관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생사 화복을 건강을 주장하시는 섭리자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몸도 영도 다 망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경건하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요절을 아시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사람들은 새벽에 운동해야 될 줄 알고 새벽 기도는 안 하고 조깅 나가고 또 걷는 사람들 들어있죠. 새벽부터 걷는데.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새벽에 집에서부터 이까지 걸어 나오시는 것이 그 보통 일이 아닌데, 그것도 운동도 될 것이고, 심령의 평안을 얻어서 찬송하며 돌아가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큰 영육의 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도 잘 관리하고 또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늘 경건하게 죄짓지 않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몸과 영을 다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하게 순종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